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명의 에코 페미니스트가 초대하는 가장 따뜻한 라디오 에코 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 살롱 검색해주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올리브고요.
네, 함대르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방송을 진행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저희가 깜짝 게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게스트 방송인데요. 이따 게스트분이 이제 1부부터 저희와 함께 시작할 거라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하루입니다. 저희가 또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되게 또 오늘은 또좀 감회가 좀 새롭잖아요.
네네.
일단은 오늘 그래서 녹음을 이렇게 아침 일찍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지내셨나요, 드리쌤?
아, 안 그래도 이제 날씨가 점점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외로 좀 외출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리고 좀 캠핑도 가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요새 많이 드는 날들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생태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여행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갈때 아예 제로웨이스트적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쓰레기 안 넣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저도 자세한 거는 좀 모르겠지만 좀 가져가는 물건 하나하나 제로웨이스트적으로 보면 또 챙겨가야 될 물건들도 있고 물건들도 최대한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조금 짐을 싸가지고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요새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 캠핑에서 사실 먹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간단하게 캠핑에서 좀 요리하기도 좀 귀찮고 이러면 보통 이제 뭐 그런 걸 많이 사잖아요. 완제품 같은 걸 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특성상 항상 거의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네,
안에
맞아요.
이제 꺼내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통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성실하고 그런 미리미리 내가 이제 재료를 손질해서 그런 뭐 다회용 통에다가 뭐 그런 재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직접 요리를 하면 아마 제로웨이스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다 이렇게 손질해서 통에 담아서 직접 거기서 요리를 하고 또 왔던 그통 그대로 가져가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여행 가면은 막 펜션이나 그런 데 가면 막 쓰레기가 너무 많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도 너무 많아서 항상 갈 때도 좀 찝찝한 거예요. 우리가 겨우 세네 명이서 왔는데 막 쓰레기는 진짜 다들 막 비닐봉지 하나씩 가득 들고 가니까 항상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행이 끝나도. 뭔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 한국계의 어떤 가대 포장 문화도 좀 한몫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 들으니까 뭔가 저도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데 저는 또 운이 좋게도 내일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저 제주도를 생애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네, 저 처음 가봐요, 제주도. 근데 제주도를 가긴 하지만 저도 나름 또 쓰레기도 안 내고 싶고 또 제주도에 맛있는 비건 식당이 많다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제주도도 생태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제주도를 거의 시내가 아니라 서귀포라고 해서 완전 밑에 쪽으로 많이 돌아다닐 거라 거의 자연 가까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좀 제주도를 가서 좀 생태 여행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사실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새로운 길로 이 마포 FM을 왔어요. 원래 항상 그 마포 FM을 걸어오는 루트가 있는데 오늘은 좀 지도가 다른 길을 소개하길래 이렇게 다른 길로 왔거든요. 근데 저 오는 길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무슨 경험했어요?
기존에 오던 길은 되게 좀볼게 없었어요. 그냥 주차장만 있고 주택만 있는데 제가 온 길은 좀큰 길이라서 그런지 오는데 카페들도 되게 제가 작업 공간 겸해서 카페를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되게 넓고 아늑해 보이는 카페들이 좀몇 군데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만 책방을 두 군데 남았어요. 걸어오는 길에. 한 곳은 그냥 딱 독립서점인 것 같았고 그리고 한 곳은 독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독립서적 대여관? 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독립서점이자 독립출판사이면서 독립서적을 대여해주는 곳이에요.
저도 가봐야겠다.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무인 운영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마음대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여를 하거나 뭐 서적을 구입을 해도 되고 그런 데라서 마포 FM 근처에 사시는 마포구 주민분들이 되게 저희마다 소식 같아서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독서관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프링 플레어라는 책방이에요. 정말 작고 소소한 책방 카페 책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작고 소소한 여행과 근황을 좀 얘기해봤는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조금은 늦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슬로 뉴스 코너로 가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5월 22일에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때쯤이면 저희 막 멸종위기종이나 또 이제 생물 다양성에 관해서 강연도 많이 열리고 좀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멸종위기종을 뭐 얼마나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만 조사했는데도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때 이 순간에도 매 한 마리 한 마리 한 명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대표적으로 쇠똥구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쇠똥구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귀여운 벌레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게다가 좀 독특한 생명체잖아요. 네. 그 소의 똥을 굴리기로 그런 운명을 타고난 그런 존재인데 2017년에 환경부가 쇠똥구리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살아있는 소똥구리 50마리를 5천만 원에 이제 산다고 환경부가 공고를 냈대요. 근데 2017년부터 이런 공고를 냈는데도 결국 한 마리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국내에서는 지역 절멸 상태라고 이제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절멸이란 이제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 능력을 가진 이런 마지막 개체가 죽었거나 혹은 지역 내 야생에서 사라졌음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멸종 위기다라고 해서 어디였지? 뭐 몽골이었나요? 다른 해외에서 이제 데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번식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똥구리가 이제 절멸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들이 그 트랙을 추적해본 결과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이제 소를 키울 때 항생제를 먹이거든요. 근데 그 항생제를 먹인 것이 이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똥구리가 소의 배설물을 먹는데 그 남아있는 항생제를 먹고 죽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육식과 연관되어 있구나. 또 공장식 축산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점을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꿀벌도 이제 멸종위기종인데 그중에서도 토종꿀벌이 좀 심각하게 멸종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기후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10년에 토종꿀벌들만의 이제 팬데믹이 창궐 했대요. 그게 이름이 낭춘봉화 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은 것처럼 그들도 그 이름으로 팬데믹을 겪으면서 토종벌의 90% 이상이 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판정이 돼서 지금 엄청 이제 토종꿀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이런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조사를 또 해보니까요.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멸종위기 전문 뉴스 매체가 있어요. 뉴스 펭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플로리다의 매너티라는 이제 물개 바다표범이랑 좀 비슷한 동물 같은데요. 플로리다에 사는 매너티의 멸종위기 등급을 환경단체가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대응하지 않자 환경단체가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 했더니 불과 2년 사이에 플로리다에서 사는 전체 매너티의 20%인 2,000마리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가 죽었다는 건 되게 큰 수치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원인이 뭘까 했는데 거의 100% 인간의 잘못인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수질 오염이었어요. 그래서 수질이 오염되면서 이 매너티의 주 먹이인 해초가 오염되면서 먹지 못하고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선박과의 충돌입니다. 사실 매너티가 거의 뭐 깊은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플로리다 이제 해변 근처에 사는데 선박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박이랑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또 수질오염 이런 교통인프라 정말 인류의 다양한 행위로 자연이 또 파괴되고 또 동식물이 또 터전을 잃고 멸종위기로 내몰리는 상태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물 다양성의 날, 뭐 멸종위기종의 날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저희 또 365일 내내 우리 네. 저희 주변의 동식물에 좀 관심을 갖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자극을 받는 저희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는 시선을 가져야겠다. 그런 맞아요. 감각을 가져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뉴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에코스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에코살롱 덕질방송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별 게스트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에코살롱 덕질방송 1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 되게 특별하게 에코살롱 최초로 게스트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 이제 오프로드 야생 온천이라는 저서를 내신 작가님이자 뉴스 펭귄에서 LA 특파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황상우 기자님입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제 황상우 작가님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현재는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네 번째 책인 오프로드 야생 온천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한국에 놀러 온 황상우라고 합니다.
오, 아, 네, 네 번째 책이세요?
네, 대학원 때 첫 책을 쓰고 이제 지금이 네 번째 책입니다.
대학원 때 내신 첫 번째 책 제목은 뭐예요?
그게 제일 잘 팔린 책인데요. 벼랑에 선 사람들이라고 대학원 친구들끼리 이제 위장 취업해서 그쪽에 있는 산업계의 어떤 근로 불평등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르포를 쓴 책이었습니다.
아, 르포요?
네네.
확실히 저널리스트시다 보니까 네. 원래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에 관심 많으셨어요?
네. 사회 정의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로컬리티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리티라 하면 약간 어떤 일까요?
계속해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네. 울산 출신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충북 제천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첫 직장이 청주였었는데 당시에 저에게 청주는 어떤 해외보다 너무 낯선 곳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한 것이 한편으로는 내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살 것 같다라는 운명을 느꼈고 그래서 그 도시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 도시에 대한 책을 쓰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는 그 회사가 저에게 임금이라는 대가를 주지만 그 지역은 무한한 공기와 땅과 어떤 그 자원들을 저에게 공유해 주잖아요. 무상으로. 하지만 저는 되돌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은 그 지역에 관한 문화에 대해서 글을 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생 온천에 대한 책도 한편으로는 그 로컬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뭔가 첫 책은 또 약간 생태랑 좀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네. 르포라든지 이런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조지 오웰이 저의 가슴속에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네. 조지 오웰 같은 작가.
그럼 잠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두 번째 책은 충청북도에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청주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충청북도로 문화 이주한 예술가들 혹은 그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 이런 걸 인터뷰를 해서 쓴 책이었고요. 제목은 내 뜻대로 산다라는 책이었고요.
제목이 멋있네요.
너무 좋다. 네. 세 번째 책은요?
세 번째 책은 이제 LA로 이주하게 됐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 청년들이 PCT라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그 미국 서부 종단하는 트레일을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 청년들이 글을 쓰게끔 하고 저는 그 글을 에디팅하고 도와주고 이제 책으로 출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너무 멋있다. 근데 뭔가 책을 되게 꾸준히 내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것들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뭔가 저도 책을 좀 저만의 책을 내고 싶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되게 갑자기 동기부여를 좀 받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산다?
네,
그건 꼭 사서 읽어봐야지. 근데 이번에 좀 특별한 이유로 귀국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지금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한국에 와서는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이제 생태 여행에 대해서 강의했고요. 그리고 한양대 관광학과에서도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학생들이랑 생태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역 로컬 독립 서점들 다니면서 이제 독자들 만나서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해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관광학부라든지 이런 관광 산업이랑 많이 연계를 하셨나 봐요.
네, 어쩔 수 없이 해외 여행에 대한 컨텐츠니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네. 이런 경우였어요. LA에 많이 여행을 오시는데 한국에서의 그 여행 피로가 마치 풀리지 않아서 그런지 특별한 공간을 보고도 이거 서울 가로수길 어딘가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혹은 인천 어딘가에 비슷한데? 라고 이제 소비해버리고 마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찾다가 이제 온천이라는 좀 특별한 공간을 찾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관광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여행 혹은 이왕 관광할 것이면 좀 더 자기 세계를 확장시킬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태 관광을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세계를 넓힌다는 말이 되게 좀 진짜 설득적으로 들리는 게 기자님은 이렇게 충주에서 일을 하시다가 청주 맞아요.
청주 플러스 충주. 네네, 맞습니다. 네.
청주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또 LA로 세계를 확장해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청주랑 충주에서 일을 하다가 LA로 이제 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저도 참 낯설어요. 이게 관광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낯선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가슴 속에 늘 조지 오웰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나은 기자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2017년에 LA로 옮기게 됐는데, 그 당시부터 이미 이제 언론판이 이제 안 좋은 판으로 돌아가고 있고, 도저히 저기서 제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미국 생활을 경험해보자라고 갔다가
네.
이런 출판 프로젝트가 길어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 인권운동을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요?
네네. 그래서 미국 이민자 인권운동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멋있다.
그 이민자 인권운동 그것도 좀 궁금한데.
아, 네. 거기 로컬에서 미주중앙일보라고 그 로컬 신문사에서 일했는데 그 이민자 나라잖아요, 미국은.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의 권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인 아시아인들이 많아요. 한국인도 많고. 그걸 이제 UN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류 미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삶의 조건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을 했었고 저는 그걸 취재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취재하니까 그 이민자 단체에서 너무 신기했나 봐요. 이렇게 막 자기 휴가 내고 막 워싱턴 DC에 취재하고 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죠. 네. 교회 바닥에 자고 같이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제가 신기했던지 저를 이제 그때 스카우트하고 이제 영주권 다 주고
우와.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한 2-3년 했죠.
영주권 얻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특이 케이스죠. 네.
그죠. 와, 역시 진심을 하면 어딜 가든 못할 건 없구나. 근데 약간 좀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다른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딱 어딜 갈까 하다가 이제 딱 미국.
그 당시에 취업 공고가 떴었는데 그 로컬 신문사에서 와이프도 이제 그때 신문사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었는데 본인은 이제 조건이 안 되고 자격 요건이 제가 자격 요건이 됐는데 그냥 넣어보라 해서 넣었다가 됐다가 그래서 갑자기 또 결혼하고 그냥 갔어요.
우연과 많은 인연에.
네.
근데 좋다.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진짜 좋다. 근데 저희가 벌써 시간이 10분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그러면 저희 자연스럽게 이제 황성호 기자님과 우세린 작가님이 공동 저서로 내신 오프로드 온천 여행, 야생 온천 이 책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 나누면서 오늘 생태 여행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에코살롱 특별 게스트 방송 2부 진행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황성호 기자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눴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서 오프로드 온천 여행을 중심으로 북토크를 하듯이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책 제목이 오프로드 야생 온천 맞나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책이 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미국 멕시코 2개국 4개주에 있는 자연 노천에 있는 오프로드 야생 온천에 관한 40여 곳에 관한 그 온천 이야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역사, 원주민의 생태 사상 혹은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40여 곳을 온천을 다니시면서 낸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40여 곳을 미국에서 돌아다니려면 좀 이런 얘기 뭐하지만 기름값도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그 45여 곳을 어떤 주로 어느 쪽으로 돌아다니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LA를 중심으로 이제 네, 북남북으로 이제 다녔습니다. 네.
근데 좀 이게 LA와 온천의 조합이라는 게 되게 낯설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조합이어가지고 이 온천이라는 키워드를 정하기엔 되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컬리티에 관한 책을 쓰고 싶고 이제 그런 글감을 찾고 있었는데 저를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온천을 택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원래 살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들의 역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 곳을 가도 대부분 이제 백인들이 용감한 백인들이 이제 땅을 개척했다라고 넣은 방식이 대부분이 서술돼 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온천에 그레이 스피릿,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고 그곳에서는 이제 전쟁이나 다툼을 하면 안 되는 오로지 힐링과 물물교환만 가능한 중립지대 그리고 평화의 지대로 여겼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는 목욕탕 가면 돈 내고 네. 이제 목욕하고 이제 끝이지만 이분들께서 이제 온천을 즐기는 방식은 자연에 있는 허브 같은 걸 따서 온천에 놓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몸이 아프다면 제가 뭐 피부병이 아프다 그러면 그 온천과 자연과 대화를 합니다. 내 피부가 어디 아프니까 치유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치유하고 이제 다시 깨끗하게 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좀 더 가까웠던 그 시대를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온천을 택하게 된 겁니다.
되게 그 온천이라고 저는 딱 상상을 했을 때 약간 좀 일본식 온천을 떠올리거나 한국식 뭐 대중 목욕탕 이런 걸 생각했는데 뭐 말씀 들으니까 이제서야 그 말씀하시려는 온천 여행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온천과 생태 여행이라고 함은 이제는 이제 아프리카 선주민 분들의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생태적으로는 온천이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생태 여행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생태 여행은 이런 식의 여행을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온천을 갔을 때 사실 온천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피부가 좋아진다. 뭐 이 물에 뭐 광물질의 그 성분이 어느 정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를 공부하는 방식 혹은 원주민들의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건강 유역에 있는 온천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곳에 온천역을 하고 그 지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안타깝게 그 원주민들이 학살당했던 역사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제 글로 풀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추모할 것인가 그러다가 영역이 확장되면 원주민학을 공부하시는 박사님이랑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식의 여행이 가능한지 팁을 얻게 되고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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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께 원주민들께서 이제 미국에 여행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은 뭐였냐면 토지 인정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토지 인정 선언. 가령 예를 들어서 LA라는 땅에 여행을 시작했을 때 뭐 어떤 시위 원주민들을 위한 시위를 가거나 도네이션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기초적이고 좋은 방법은 LA에는 통바 부족이라는 곳 사람들이 이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곳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공간을 가면 그곳에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은 통바 부족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잘 깨끗하게 이용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자기 선언 마음속으로 해주셨고 그런 방식의 어떤 지역과 호흡하는 여행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역과 호흡.
지역과 호흡한다. 사실 저는 LA를 고등학교 때 약간 그 학교에서 보내준 적이 있어서 LA를 갔었는데 사실 LA 하면 대표적인 게 약간 할리우드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딱 갔을 때 막 지역과 호흡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바쁘다 바빠 바쁜 할리우드와 현대사회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자님 얘기 들으니까 지역과 호흡한다 이 말이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기자님은 지역과 호흡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 방식 혹은 여행 방식의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저는 여행할 때 마포구에 여행을 한다 그러면 마포구 플러스 맛집 중요하죠, 굉장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마포구 플러스 이제 나무 혹은 기후 위기에 관심 있으면 기후 위기 혹은 지역에 있는 뭐 시위가 궁금하다 그러면 마포구 플러스 시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역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령 온천이라 그러면 그 온천에서 살고 주변에 살고 있는 지표종 대표종 같은 뭐 식물이 될 수 있고요. 그럼 그 식물이 어떤 방식으로 그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지 혹은 그 식물이 다른 식물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지 혹은 그 온천 플러스 기후위기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 이슈 같은 것들이 로컬 뉴스 매거진 같은 데서 보도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지적인 어떤 그런 것도 확장해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멋진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문학가도 만날 수 있고 계속 영역이 확장됩니다.
약간 구글링 할 때도 도움되겠다.
네네.
뭐 지역 이름 플러스 뭐 시위 기후위기 그렇죠. 검색을 할 때
꿀팁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여행 어떤 사람들이랑 아주 다른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이런 게 좀 동반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현장을 돌아다니는 경험과 좀 지적으로 좀 서칭을 해보는 능력?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든지 책방을 가서 서점지기랑 얘기하는 것도
네.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책 쓴 주제들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서구 유럽인들 중심으로 이제 서술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는 여행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꼭 지역에 가면 지역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지역 서점을 갑니다. 지역 서점에 가면 좀 특별한 것들을 만날 수 있는데 로컬 작가들이 쓴 얇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 진짜 그들만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또 구글링 하다 보면 구글이 진짜 어딘가에 숨어 있는 어떤 뭐 원주민들이 쓴 블로그 같은 걸 안내해 줄 때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그럼 나의 글이 더 풍부해지고 나의 사고가 더 풍부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작가님한테 여행이라는 게 낯선 곳 그리고 내가 새로 접촉한 세상을 좀 이해하는 방식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지금 원래 한국에 계시다가 LA라는 어떤 조금 낯선 곳에 접촉을 해서 조금 타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좀 들게 되신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좀 있으시면.
해외에 살게 되면 일단 자존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존감과의
싸움.
왜요?
네. 기본적으로 랭귀지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극복 나이 핑계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제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휘청휘청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민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계속 저도 굴곡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글쓰기만큼은 놓지 않았고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기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선주민 분들도 약간 언어가 되게 통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랬는데도 되게 충만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마음이 되게 충만해지는?
원주민들과요?
네. 접촉이 없었나요, 따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어떤 뭐 지천에 있는 식물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상품 가치, 그 돈으로 계산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이지 브러쉬라고 이제 온천지대에 많은 진짜 널려있는 식물인데 그 식물이 궁금하고 그 식물을 제가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원주민들 만나가지고 이거 식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감기 걸렸을 때 우리들이 많이 썼던 식물이야 그러면 설명하다가 제가 대뜸 이 식물 그러면 어디서 얼마에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벙친 듯이 이걸 왜 돈 주고 살까? 했던 그 문화적 갭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이 자연을 사용하고 여겼던 것이랑 이제 자본주의에 찌들어있던 사람들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근데 나도 딱 그 생각한 것 같아.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산다는 게 되게 당연해가지고 저희는 그죠. 아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오프로드 야생 온천에 대한 얘기로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잠시 저희 쉬었다가 3부에 또 이어서 황상호 기자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 메가헤르츠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3부 특별 게스트 방송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황상호 기자님과 오세니 작가님의 공동저서인 오프로드 야생온천을 주제로 좀 이제 되게 특별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LA에서의 이야기 또 온천과의 교차점 이런 걸 얘기 나눴는데 3부에서는 좀 생태 여행이라는 걸 좀 주제로 많이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자체가 기후위기의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에코페미니스트로서 좀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낸 방송인데 막상 이 방송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생태적으로 좀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또 생태를 제대로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반성하게 되는 지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기자님과 함께 좀 생태 여행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또 기자님은 이런 지금 기후 뭐 생태 위기 시대에서 이 생태 여행의 좀 중요성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특히 이제 문제 의식을 가졌던 건 이제 해외 여행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였는데요. 해외 한국 분들이 진짜 많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십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 저희 또래 청년들은 죽을 때까지 해외여행 거의 안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네. 뭐지?
그래서 그 해외여행을 좀 더 생태적으로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여행을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 위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 검색해서 다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뭔가 패키지로는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은 패키지로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이런 환경에 관한 지식을 알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자유여행을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검색어에 뭐 환경 위기 뭐 이런 걸 검색해보면 그래도 조금 알게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서 네. 말하고 싶어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요. 가령 온천 같은 경우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이제 높은 산맥 그 언저리에 온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욕을 하면 이제 고요함 속에서 온천욕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온천을 봤을 때는 목소리를 잘 못 느낍니다. 그 아픔들을 잘 못 느끼는데 거기서 간단히 그냥 기후 위기 혹은 환경 문제 혹은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간단한 키워드만 넣어도 그 지역이 숨고 있는 목소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가령 그 지역은 서울과 부산의 거리만큼 긴 거리인데 LA 땅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LA가 한 150년 전만 해도 인구가 한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였어요.
네.
근데 유전이 발견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시티에만 400만, 카운티만 1,0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막지대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요?
네, 물이 없는데 이제 물 자금률이 30%밖에 안 돼요. 70%는 다른 도시에 있는 물을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지대가 그 온천지대예요. 그래서 파이프로 연결해서 물을 끌어오고 그러면 LA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듯이 막 스프링클러로 잔디밭 가꾸고 네. 수영장 가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온천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위가 낮아지니까 농사 짓기 힘들어지고 가축 기르기 힘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자연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태 여행 방식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지역에 갔을 때 가령 저희 뭐 단양 충주, 청주 이런 것들도 네. 여행 가시면 재미삼아 이제 멸종위기 식물, 멸종위기 동물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딱 뜨거든요. 그래서 이왕 여행 갔을 때 그런데 멸종위기 식물 찾아가서 그 식물도 보고 그 식물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도 검색해보고 그리고 맛집 가시고 하면 더 여행이 풍부해질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지역 사회 그런 풀뿌리 운동들 하시는 곳도 있으면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혹은 연대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가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저 개인적인 팁이 그런 거예요. 지역 가면은 지역 뭐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 가면은 게시판에 그런 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풀뿌리 운동이나 시민단체가 여는 행사 같은 것들 그런 거 많이 봐가지고 도서관에 가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고 그런데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근데 LA가 기본적으로 사막지대라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불이 많이 나는 걸까요?
아, 불 많이 나는 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막지대라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기후변화가 제일 큰 원인이긴 해요. 이제 계속 비가 건조해지니까 불이 많이 나기도 한데 또 두 번째 이유는 원주민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원주민들은 자연을 보존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대로 네. 있는 것들을 근데 네. 그분들은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네들은 자연을 충분히 이롭게 이용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멋진 고유한 자연을 보면 아 태고적 같다라는 표현들
네.
역사 이전의 모습이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 어디고 그대로 보존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우리는 잘 이용하고 잘 사용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높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잘라내고 초원을 만들고 그 초원에서 이제 동물 초원을 만들어야지 동물들이 뛰노는 걸 보고 사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작업들을 자연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일본이 대포를 쏴가지고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산불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불 내지 마. 였어요. 캐릭터를 만들고 이제 곰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캠페인하는데 정말 불이 안 났어요. 수십 년 동안. 네. 근데 그게 악영향이 됐던 거죠.
오히려
나무가 크게 자라고 네. 그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들이 계속 차곡차곡 이제 화약고처럼 쌓여있던 거예요. 원주민 같았으면 그걸 계속 태우거나 잘랐거나 사용했을 건데.
네네네.
그래서 불이 빵 터지면 캘리포니아 불이 확 나는 겁니다.
아 그렇네. 아 무조건 산불이 안 나게끔 막 금지를 한다든지 아예 막 일절 없앤다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원주민들이 했던 방식을 차용하자라고 이제 로컬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와서 식물을 먹게 한다든지
네.
그런 방식 혹은 또 아주 고요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인데도 캠퍼들한테 주변에 있는 장작들 가져서 떼어라 그래요. 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불이 나니까.
막 나뭇잎 같은 것들도 모아가지고 네. 장작으로 쓰게끔 네. 불씨 피우는 걸로 쓰게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아이디어도 공부도 이제 생태 여행을 하다 보면 다 그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과 그 인간은 물론 자연의 일부지만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식으로 진짜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 네.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기존 어떤 원주민들의 어떤 지식 네. 이런 게 진짜 다시 재발견되는
맞아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 완전히 박혀 있는 것보다 저렇게 나가서 캠핑이라도 하고 그 지역과 뭐 일종의 호흡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그런 호흡의 행동들을 하는 게 되게 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생태를 좀 이해하는 행동 같아서 좀 여행을 저런 식으로 해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많이 캠핑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렇죠. 좀 발전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 캠핑 갔을 때 딱 간단합니다. 그 지역 이름과 그쪽에 있는 뭐 기후위기종 혹은 멸종위기 동물, 식물 딱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여행하면 가족들이랑 여행도 특별해질 것이고 네, 친구들도 특별해질 것이고
네. 맞아요. 뭔가 색다른 여행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10분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또 특별 게스트 황상호 기자님과 함께 생태 여행을 주제로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에코살롱 덕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마지막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매번 호스트의 소감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먼저 게스트로 오신 황성호 기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기자님?
네, 이렇게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주요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인생 키워드가 환경 그리고 로컬인데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온천이라는 공간이 이제 지구의 체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미지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물. 그래서 그런 물에서 자연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여행 가보시면 좀 더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뭔가 처음에 이제 기자님께서 마포 FM 연락 주셨을 때 되게 많은 생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어쩌다가 이렇게 귀하게 연락을 시간을 내주셨을까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전 이제 알겠어요. 아, 로컬리티를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마포 FM이라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에 넣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딱 이해가 되고 되게 청취자로서도 되게 뭔가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저도 뭔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뭔가 저는 집에서만 항상 생태를 막 전 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근데 너무 책으로만 생태를 그동안 이해해왔던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저 내일 제주도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내일 제주도 가기 전에 제주도 플러스 뭐 기후위기, 제주도 플러스 뭐 멸종위기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고 제가 이제 오름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여러 좀 생태적인 거 많이 좀 발견을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 드리스면 또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행이 뭔가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삶이라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새로운 세계와 접촉을 하고 내 세계가 확장되고 그런 과정인데 오늘 황상호 작가님을 만난 게 저한테 또 하나의 여행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에 온천을 할 때는 막 이러면서 황상호 작가님이 했던 말들도
맞아요.
한번 다시 떠올려 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 지역의 역사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 지역하고 같이 호흡한다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앞으로 여행을 할 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 세계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또 이렇게 감회가 또 이렇게 각자 다르네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신 그리고 황상호 작가님 그리고 오늘 못 오셨지만 함께 참여 의사를 내어주신 오세린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저희는 올리브 그리고 함드릴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내요. 그럼 이제 작가님 기자님도 지금까지 저희는 올리브 함드릴 황상호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에 안녕 이러거든요. 제가 신호를 드리면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는 올리브
함드릴
황상호였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날숨에 구하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
안녕.
안녕.